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무교구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순환 전에 제자들을 위해 바치신 대사제의 기도 중 일부로 세상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또 악에 빠지지 않으며 진리 안에 거룩해지기를 간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당신의 안위가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질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는 단순히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의 친목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께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계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중심에 두고 일치해야 한다는 그런 청원이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하느님은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느님께 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 다시 말해서 성공이나 돈이나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치관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진리를 위해 몸바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당신을 따랐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도록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게 될 정직한 행동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느님 나라는 그만큼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라메어로 하느님을 아빠라고 하셨는데 아라메어로 아빠는 젖먹이가 말을 배우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아무도 일찍이 하느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즐겨 아빠라고 부르셨고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특권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친아들로서 당신의 품위에 참여하라는 뜻으로 또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신뢰하고 하느님을 보다 가까이 느끼며 친밀하게 대화하라는 뜻으로 아빠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성서와 함께해서 펴낸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책 일상을 새롭게 바꾸려면에서 모든 감각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라 발췌해서 이 부분 함께 하겠습니다. 여름에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책을 나갑니다. 수도원에 있는 개울을 따라 쭉 이어진 가로수 길을 걸으면서 모든 감각을 열고 자연을 의식합니다. 아침의 상쾌함을 피부로 느낍니다. 아침의 냄새를 맡습니다. 아침에는 저녁과는 다른 냄새가 납니다. 계절마다 고유한 냄새와 맛이 있습니다. 저는 긴 가로수 길을 걸으며 주변을 바라봅니다. 나무들, 너른 들판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태양이 지평선 위로 높이 떠오르는 모습도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변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저를 잊습니다. 오롯이 보는 것에 몰두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보는 것을 하느님 체험과 관련 지었습니다. 하느님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테오스는 보다라는 뜻의 테아스타이에서 유래했습니다. 물론 그리스인들은 하느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는 것 자체에서 제 자신을 잊고 존재하는 만물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봅니다. 저는 주변의 나무와 꽃들, 풍경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느님의 아름다움, 사랑과 애정, 힘과 생기를 지각합니다. 아침에 개울을 따라 가로수 길을 걸으면서 저는 오롯이 듣는 것에도 몰두합니다. 새들의 노랫소리와 바람이 가볍게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는 것은 초월적 감각입니다. 저는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함께 듣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세기에 이미 우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주의 음악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주의 깊게 듣는 가운데 저는 듣는 것의 일부가 됩니다. 듣는 것은 안전, 보호받음으로 이끌어준다고 현대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저는 모든 감각을 열고 개울을 따라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걸음으로써 얼마나 상쾌한 기분이 드는지 체감합니다. 저는 활기를 지니고 새롭고 깊은 삶의 맛을 음미하면서 수도원으로 돌아옵니다. 내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어서 수도원 성당에서 미사가 거행됩니다. 이때도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몰두합니다.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르면서 귀로 들을 수 없는 걸 함께 듣습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체를 바라보면서 창조 세계 전체가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합니다.
시작합니다. 가톨릭 성가 55번 착하신 목자 서울 가톨릭 합창단의 목소리로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무반주 곡입니다. 빅토리아 작곡의 VD 스피드 슬래시 마이크 라디오.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인력 감축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능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도 행정처리 지연과 업무 과정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관 간 기능 통합이 함께 진행되면서 기존 행정체계와 업무 분단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행정서비스 접근성이나 대응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복기능 제거를 통해 장기적으로 효율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운영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약 9,0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감축하고 여러 정부기관을 통합하는 대규모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복 기능을 줄이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동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행정 역량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감축이 단기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일부 부처에서는 기능 축소와 역할 재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축소되고 중앙집중형 운영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시스템 전환과 보고체계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단기적으로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구조 단순화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미국의 오커스 안보협정 체계 검토 이후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정책 변화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커스는 호주, 영국, 미국 간 군사협력 체계로 잠수함 기술 협력과 같은 고도의 군사 기술을 공유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닌 전략적 안보 문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인 비핵 정책과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고려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관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검토 결과와 향후 지역 안보 환경 변화가 뉴질랜드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참여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종 결정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타링크가 뉴질랜드에서 요금을 인상하면서 특히 농촌 지역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기존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해 대체 서비스 선택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들은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요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가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일수록 위성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 디지털 비용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은 장기 계약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통신시장 구조상 경쟁 부족 문제가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간 인터넷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나이트 마켓이 기존 운영자에서 새로운 운영 주체로 변경되면서 운영 규제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운영진은 시장 운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팀이 관리를 맡게 되며 이 시장은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야간 명소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을 넘어 시장 운영 방식과 상인 구성, 프로그램 구성에도 일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시장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 요소를 함께 갖춘 공간이라는 점에서 변화의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방문객 경험 개선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전환 초기에는 상인들과 협력 구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업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적 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기후 책임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이 판단해오던 책임 범위가 제한될 경우 향후 유사한 기후 관련 소송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논쟁은 단순한 법 개정 문제를 넘어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과 국제적 기준과의 적합성 문제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항 수정이나 적용 범위 조정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전국 기준 임대료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지만 웰링턴 같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이트인 트리딤에 따르면 4월 전국 주간 중간 광고 임대료는 전월 대비 5달러 하락해 6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오타구 임대료가 6.7%, 말버로는 8.2%, 혹스베이는 3.2% 상승했습니다. 반면 오클랜드는 변동이 없었고 웰링턴은 3.2% 하락했고 캔터버리는 1.8%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간 희망 임대료는 여전히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주당 5달러 저렴하지만 트레이드미 대변인 케이시 와일드는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4월 임대 가능한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5% 감소한 반면 수요는 8%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세입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이 오브 프렌트가 3개월 연속 뉴질랜드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지역으로 기록됐으며 주간 중간 임대료는 670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클랜드는 660달러, 웰링턴은 600달러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아침 한때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안미영, 아나운서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평화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량이 배로 변호사 윤영준,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조은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신앙 체험.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주기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기계 성능이 좋아지죠. 사람에게도 그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대요. 뭐 단지 지식이나 정보를 더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작가 헤밍웨이는 남보다 뛰어난 것이 고귀한 게 아니라 과거의 자신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게 진정 고귀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내 삶의 가치는 남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더 나아지기 위해 성실히 살아갈 때 삶은 고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삶을 요즘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길을 나선다. 기분 좋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언제나 난 항상 그분과 함께 시원한 바람에 몸을 맡기고 그분 사랑 가득 마음에 담아 이 세상에 펼쳐질 그 꿈들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노래 부르세. 알렐루야 노래하세.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어 알렐루야. 그분 향기 나도록 곳에 희망 있기를 함께 하는 곳에 평화 있기를 서로 믿어주는 곳에 기쁨 있기를 세상 모든 곳에 기분 있기를 그대 의지하는 곳은 어딘가 그대 꿈꾸는 그곳은 어딘가 모두가 나는 꿈들 메아리 되어 저 하늘에 함께 날아오르세 알렐루야 노래하세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어 알렐루야 노래 부르세 온 세상에 그분 향기 나도록 우리 함께 걷는 건 서로 바라보는 건 세상 모든 곳에 그분 사랑을 함께 노래하는 것 그대 의지하는 곳은 어딘가 그대 꿈꾸는 그곳은 어딘가 모두가 라는 꿈들 메아리 되어 저 하늘에 함께 날아오르세 온 세상에 그분 향기 나도록 온 세상에 그분 향기 나도록
장완진의 목소리였죠. 그분과 함께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의 나의 신앙체험 이번 주에는요. 가톨릭 평화신문의 제3회 신앙체험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서울대교구 문정동 본당 이대현 요나 형제의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소개합니다.
이제 어떡해?
아내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었다. 나는 비로소 모든 게 실감났다. 가슴의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겨드랑이 림프 조직을 검사한 결과 또다시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하기까지 불과 일주일 사이 벌어진 일이다. 아내는 한참 눈물을 흘렸다. 암은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결국 머리가 모두 빠지는 항암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아내가 암에 걸리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가족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생활이 무절제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 커다란 충격이었다. 의사는 큰 걱정을 말라고 했지만 암이란 말에 나도 아내도 죽음부터 떠올렸다. 의사는 우리 부부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며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율이 80% 이상이라고 했다. 그런다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잠잠해지는 건 아니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2014년 3월 55세 나와 51살의 아내는 이렇게 새로운 삶 앞에 섰다. 암 선고 이후 아내는 말을 잃었다. 기도에만 매달렸다. 기도는 늘 눈물과 함께였다. 아무런 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어보면 아내는 침대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다. 평소에도 아내는 시간만 나면 기도를 했고 기도하다 잠드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 아내에게 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느님께 무엇을 바라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함께 기도한 적이 없었다. 냉담자나 다름없던 나였다. 그나마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의 원래 미사에 가끔 참석하는 게 전부였다. 그조차도 10개월 전부터는 발을 끊었다. 나는 이상하리만치 기도를 못해서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은 해도 자신만의 기도는 하지 못했다. 명색이 글쟁이 출신이고 언변 좋다는 소리도 듣는데 기도만 하면 아예 말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동생의 권유에 따라 기도문을 미리 종이에 써서 읽어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울림 없이 입에 맴돌기만 했다. 기도를 잘 못한다고 고해 성사를 한 적도 있다. 신부님은 말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슬픈 일을 겪지 않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기도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간절해야 나옵니다. 그것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다. 나는 아픈 아내와 함께 성당을 찾았다. 기도보다는 주님께 따지고 싶었다.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내는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따른 것밖에 없는데 기껏 주시는 게 이겁니까? 그러나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무너졌다. 눈물부터 쏟아졌다. 아내의 손을 잡고 한참을 그냥 소리내어 울다가 주님께 말했다. 저의 이 눈물로 아내의 아픈 곳을 씻어줄 수 있다면 강물만큼도 흘리겠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기도가 눈물임을. 주님은 눈물로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 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됐다. 아침이 밝을 때마다 이 모든 게 꿈일 뿐이라고 누군가 말해주길 바랬지만 헛된 희망이었다. 아내는 아들의 군 제대 날짜에 맞춰 3주 간격으로 6차례 항암 주사를 맞았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 나와 아내는 서로 다른 고통에 신음했다. 몸이 약한 아내는 독한 주사를 견디며 휘청거렸고 난 모든 뒷감당을 하느라 휘청거렸다. 입원에 있을 땐 밤새 병실을 지키다 아침에 출근을 했고 아내가 퇴원하면 저녁 준비와 집안일로 정신이 없었다. 퇴근길에 장을 봐다가 매일 다른 음식을 차려내고 자정이 가까워질 때까지 집안일을 했다. 나는 아내의 변덕에 지쳐갔고 그렇게 효자 같던 아들은 짓눌린 집안 공기에 일주일을 못 버티고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아내와 산책조차 같이 하지 않으려는 아들이 야속하고 괘씸해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고통을 하소연하다가 불현듯 아들의 마음을 깨달았다. 나도 아내도 힘들 때 하소연할 엄마가 있는데 아들은 엄마가 아프니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3차 항암 주사로 머리가 모두 빠진 날, 아내는 모자를 눌러쓴 채 울었다. 가발을 미리 준비했지만 쓰지 않았다. 항암 주사를 맞을 때면 아내는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닐 땐 줄곧 휴대전화로 신부님의 강론과 성가를 들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조금이라도 잠을 잘 수 있다고 했다.
아내님, 죽는 건 억울하지 않아요. 그저 아프지 않게만 데려가 주세요.
아내는 자꾸 건강을 되찾는 기도가 아닌 죽음에 대한 기도를 했다.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한 아내는 밤낮으로 악착같이 매달려 초고를 완성했던 박사 논문을 던져버렸고 연구원 자리도 내놓았다. 장롱 속에 옷들을 버렸고 친구들의 병문안도 거절했다. 그런 아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아내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었고, 아내의 고통을 보면서도 당장 내가 감내해야 할 고통이 더 컸다. 우리 각자가 느낀 아픔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순 있지만 그것을 대신할 순 없다. 절망과 불안,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여보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뿐이었다. 내가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허망한 줄 알지만 이 말밖에는 달리 해줄 말이 없었다. 김훈의 소설 화장의 주인공인 오상무처럼 나 역시 한편으로는 아내의 고통을 나누지 못하는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꼈고, 다른 한편에는 아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런 자신이 부끄러울 때 신부님의 말이 생각났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만이 나와 아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도 몰랐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때를 미리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다. 10년 전에도 그랬다. 2006년은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상실의 시대에서 말한 것처럼 가치관이 뒤집히고 진짜와 가짜가 똑같이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으며 깨끗함이 더러움이 되고 더러움이 깨끗함이 되었다. 아침에 사랑합니다 말한 후배가 저녁에 몰래 다가와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의 아픔도 겪었다. 아우성과 몸부림을 쳤지만 분노와 고통과 억울함은 좀처럼 나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심지어 아내조차도. 절대 고독 속에서 절대자이신 주님이 생각났다. 아내가 다니는 성당의 대성전 앞벽에는 커다란 성작이 그려져 있다. 처음으로 그곳을 찾은 날, 그 성작이 빈 쓰레기통으로 보였다. 나의 분노와 고통과 미움을 모두 그 안에 버리자고 다짐했다. 버리고 오면 그 어느새 슬그머니 차고 그러면 또 버리고를 반복하면서 나는 세례를 받았다. 무엇보다 영성체를 하고 싶었던 까닭이다. 나의 대부인 소설가 고 최인호 선생님도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 갔을 때 성체가 너무 먹고 싶어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던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찬 미움과 분노와 고통과 좌절과 불신. 성체가 그것들을 모두 녹여주길 바랐다. 아니나 다를까 천년 성체는 뜨거웠다. 입안이 화끈거렸고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갔다. 세상 어떤 술과 음식으로도 느낄 수 없는 짜릿함과 황홀한 도취였다. 최인호 선생님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처음 어머니의 젖을 빨 때의 느낌 혹은 날카로운 첫 키스 같은 것 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성모 마리아 승천일인 2006년 8월 15일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16년 만이었다. 1990년 가을 세례를 받기로 하고 서울 해화동 성당에서 아내 미카엘라와 혼인을 할 때 신부님은 이렇게 강조했다. 이것은 나와의 약속이 아니라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으세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던 나는 약속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었다. 나의 삶에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 자신했다. 사후세계도 부활도 믿지 않았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절에 다니신 까닭에 오히려 불교가 더 좋았다. 굳이 성당 결혼식을 고집한 건 멋있어 보이려고 한 것이다. 아내가 성당에 가자고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 달라고 하는 것조차 싫어 도망치곤 했다. 주님은 그런 내가 언젠가는 돌아와 약속을 지킬 것을 알고 말없이 빈잔을 준비한 채 긴 세월을 기다리셨다. 이름이란 참으로 묘하다. 그렇게 되리라는 운명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소망 같기도 하다. 최인호 선생님은 자신의 이름인 베드로를 물려주려 했지만 나는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가 되고 싶었다. 그의 소설 별들의 고향의 주인공인 경아의 요나 컴플렉스를 떠올려서도 아니고 어머니 뱃속의 평화로움이 그리워서도 아니었다. 투덜이요 나와 너무나 닮은 나의 운명을 예감했기 때문이었을 거다.
당신께서 구렁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제 얼이 아득해질 때 저는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힘이 들 때 묵주를 들고 조용히 성호경을 끊는다. 나 간절하게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찬 지향을 드린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 전구하신다.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아름다우신 성모님, 저희를 위해 빌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간절하게 묵주를 쥐고 가슴에 찬 지향을 드린다.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모님, 내 삶의 매듭을 풀어주신다.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알 하나가 날 손으로 굴릴 때마다 내 가슴은 비워져만 간다. 신비를 한단 한단 묵상해 나갈 때마다 내 영혼은 치유되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다림이 길면 만남의 기쁨 또한 큰가 보다. 16년을 기다려 주님의 품에 안긴 내가 그랬다.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았다. 문정동 성당 김홍진 주임 신부님이 세례받은 지 두 달도 안 된 나를 성당 20년사 편찬위원으로 임명한 것이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든 천편일률적인 역사책이 싫다고 글쟁이인 나를 지목한 거였다. 처음엔 싫었다. 글쓰기를 직업으로 하는 나로선 또 다른 일에 불과했다. 성당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다. 교우들 힘으로 20년을 정리하자고 말은 꺼냈지만 누구도 엄두를 못 내 시간만 흘렀다. 나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회의 때마다 신부님과 다른 편찬위원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다. 자신의 재능을 주님의 일에 쓰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랐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귀찮고 막막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갔다. 답답한 분위기를 참지 못해서 편집장을 하겠다 말해놓고는 곧바로 후회했다. 주말, 휴일, 심지어 휴가까지 쏟아부어도 역사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앙심은 너무나 얕았고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으며 주위에서도 도움보다는 간섭이 많았다. 봉사 의욕만 앞세우고 글쓰기 경험을 쌓아보려고 모여들었던 몇몇 젊은이들도 여름 한철 헉헉대다 떠났고 설상가상 기획을 돕던 교우가 갑자기 닥친 병 때문에 손을 놓자 어두운 터널 속에 멈춰선 것처럼 캄캄했다. 그래, 이건 나의 일이 아니야. 부정하고 또 부정했다. 하루에도 12번 도망칠 궁리만 했다. 그러나 주님 아래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요나처럼 투덜댔다. 대성전에서 커다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노려보며 항의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무슨 사건이라도 생겨서 때려치우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좀 도와주시든지요. 투덜거림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셨는지 한 교우가 찾아왔다. 그의 발빠른 노력으로 20년사는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성당을 거쳐간 신부님과 수녀님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교우들 가슴에 살아있는 기억을 만나면서 점차 역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순간 아득했던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성당 20년사를 쓰면서 기억과 자료를 정리한다고 해서 역사를 쓸 수 있는 게 아님을 알았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곧 역사고 그건 각자의 가슴과 삶에 남아있었다. 어느 수녀님은 지하철에서 만난 지체장애 청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어느 신부님은 한 뇌성마비 청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한 달에 한 번 찾아가 병자 영성체를 주던 청년이었는데 성당에 그토록 가고 싶어도 못 가다가 주검이 되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당에 왔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역사고 성전의 역사임을 20년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할 수 있었으랴. 주님은 그렇게 내가 당신께 걸어오리란 걸 알고 기다리셨던 것이다. 20년사 쓰기는 햇병아리 신자에게 더 없는 축복이었고 16년이나 나를 기다리신 주님의 선물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게으름을 부리기 시작했다. 20년사를 내가 만들었는데 하고 자만하면서 책 만드는 동안 성당에 살다시피 했으니 당분간 안 가도 된다면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5년 후 풍랑을 만나 바닷물에 던져지게 될 줄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돌아올 줄은 말이다.
여보, 항암주사 다 맞고 방사선 치료까지 하고 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겠지?
그럼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하잖아. 치료 끝나면 우리 가까운 데 여행 다녀오자. 그렇게 아내는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안 간 힘으로 견뎌냈고, 끝났다는 홀가분함에 취해서 아내와 나는 베트남 여행도 다녀왔다. 그런데 아니었다. 방사선 치료는 남아있는 아내의 한 줄기 힘마저 아사갔다. 방사선이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죽이는 동안 아내의 생명도 죽어갔다. 호흡조차 제대로 못하게 된 아내는 가슴을 치며 억억 울었고 몸이 사그라져갔다. 항호르몬제를 매일 먹으면서 온몸이 저리는 통증과 불면을 호소했다. 옆에서 나는 괜찮아질 거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찰리, 제발 하더라도 이젠 그만둘래. 약 그만 먹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아내의 얼굴이 검게 변한 것을 보며 예상보다 아내를 일찍 잃을까봐 겁이 났다. 아내의 기도도 산보다 죽음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었다. 나는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7kg이나 줄었다. 아내는 포기하듯 서울 근교에 있는 요양병원에 들어갔지만 혈변이 나와 한 달 만에 나왔다. 무슨 수를 쓰든지 이 상황을 멈춰야 했다.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수 없다. 항암 치료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우린 아예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다. 생활 패턴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삶의 가치를 바꾸었다. 아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아내의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였다. 아내는 6개월 전부터는 아예 항암약까지 끊어버렸다. 아내에게 말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난 살아야 한다고. 그럴 이유가 있잖아. 내가 죽으면 남편이 죽고 남편까지 죽으면 내 아들도 죽는다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면 우리 가족이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 마침내 아내와 나의 기도는 하나가 되었다. 암 환자 면역력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주의 성모꽃 마을을 찾았다. 아내를 처음 그곳에 데려다 주고 오는 날, 나는 마치 아내를 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에 차 안에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나의 이런 불안을 날려버리기라도 하듯 아내는 생기를 되찾았다. 이따금 그곳을 찾아 나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조의 힘을 들려줘 박수를 받곤 한다. 서로 아득한 거리에 있던 아내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이렇게 처음 하나가 되었고 아내의 삶이 내 삶이 되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지금은 두렵지 않다. 이거야말로 아내의 병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아내는 아직도 아프다. 매일 게르마늄 의자에 앉아 엉덩이를 쬐고 조격기에 발을 담가 체온을 높인다. 폐에 자그마한 병변도 있다. 그러나 나와 아내는 더 이상 불안감과 두려움에 잠겨있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아내 미카엘라를 지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하나이다. 나는 매일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리만치 편안하다. 아내 역시 나의 기도 덕분에 몸이 한결 좋아진다고 말한다. 이제는 나도 기도할 줄 안다. 기도의 힘을 믿는다. 성탄절 전야 미사에 참례하던 날 아내가 말했다.
생각해보면 나 요즘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어. 당신하고 결혼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 고마워 여보.
내 연배가 대부분 그렇듯 나 역시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데도 아내는 별로 불안해하지 않는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아내는 내가 좋아하는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것에는 분명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준다. 과거에는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에겐 작은 소망이 있다. 고향인 경북 예천 읍내에 나무로 지은 작은 성당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가보고 싶었지만 끝내 가보지 못했던 곳. 지금은 화재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여전히 소박하고 자그마한 새 성당이 지어졌다. 2, 3년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의 손을 잡고 주일마다 그곳을 찾고 싶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많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려주고 신앙의 신비를 느끼게도 해주고 싶다. 그때가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존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14% 감축합니다. 이란이 골프 해역 노후 유조선을 저장고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청이 동성커플 축복 공식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를 취재하는 독일 교회의 사목적 움직임이 수정돼야 함을 알렸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4일 독일 주교회의에 2014년 11월 전달했던 서한을 공개하고 동성커플과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을 위한 축복 공식화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신앙교리부는 서한에서 독일 교회가 제안한 축복은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합을 교회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동성커플과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을 위한 축복의 공식화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한은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이 서명했습니다. 교황청은 이를 다시 상기하며 동성커플 축복을 전례안에 포함하려는 독일 교회 다시금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뮌헨 프라이징 대교구장 라인 하르트 마르크스 추기경은 지난해 발간한 문서 축복은 사랑에 힘을 준다 Blessing gives strength to love를 교구 사목 지침으로 삼을 것을 지시하며 교군의 동성커플 축복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독일 주교회의 의장 게오르그 베이칭 주교도 보편교회 내에 이견이 존재하더라도 동성커플 축복 예식 역시 우리 제도에 속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 정례화 단계까지는 나아가진 않았지만 이미 사제들의 동성커플 축복을 위한 실무 지침서인 바데 메쿰을 마련했으며 독일 내 상당수의 교구가 이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약 14%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4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2029년 중반까지 약 8,7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이는 공공부문 규모를 역사적으로 유지해왔던 수준인 인구의 약 1% 규모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녹색당 후보였던 애셔 윌스 골드만은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에 해고됐고 새 일자리를 찾는 데 약 3개월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자신의 목이 잘릴지 모른 채 기다려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해고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 기다리는 과정이 정말 괴롭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 역시 2024년에 자신의 직무가 폐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3개월의 통보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필사적으로 지원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직무로 배치되는 행운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다며 경영진의 부족한 소통과 투명성 결여를 문제로 지적하며 그 이후로 계속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이번 개편이 정부 부처 수를 줄이고 AI 및 기타 디지털 도구 사용을 확대하며 상당한 예산 절감을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인력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정규직 환산 공무원 수는 6만 3,657명으로 2025년 9월 발표 때보다 0.8%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변화는 핵심 공공서비스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 13개 정부 부처는 기본 예산 절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뉴질랜드 국방군, 경찰, 오랑가 타마나키, 교정부, 보건부, 법무부, 교육부, 정부통신보안국, 뉴질랜드 보안정보국, 교육검토청, 왕실법률청, 국방부, 중대사기수사국, 또한 국회서비스처와 옴부스맨 같은 국회 산하기관들도 제외됩니다. 한편 예산 절감을 요구받은 일부 부처들은 이미 감축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는 새로 설립되는 도시환경지역교통부, Ministry of Cities, Environment, Regions and Transport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MCERT라는 별칭을 불리는 이 부처는 7월 1일부터 공식 운영될 예정이며 다음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하게 됩니다. 주택도시개발부, 교통부, 환경부, 내무부의 지방정부 기능, 환경부 Ministry for the Environment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은 수요일 국회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주 제조업협회는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과 관련해 모두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주 제조협회 EMA의 정책 대외 협력 책임자인 알란 맥도널드는 이번 결정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고 모든 조직이 운영 방식을 점검하며 어떻게 비용을 줄이고 사업 구조를 재편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에 대비하기 위해서이고 공공서비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축되는 일자리 상당수가 아마도 웰링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웰링턴과 대규모 감축이 이루어지는 다른 지역 중심지들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며 이런 결정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여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이며 만약 그 자금을 다른 곳에 재투자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은 자당의 퓨처 펀드 정책에 대한 핵심 세부 사항을 총선 이후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일부 자문은 정권을 잡아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노동당은 집권할 경우 뉴질랜드 기업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퓨처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 펀드는 일부 국영 자산의 배당금과 정부의 2억 달러 자본 투입을 기반으로 조성됩니다. 노동당은 지난해 10월 해당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펀드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또 어떤 자산들이 펀드에 포함될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노동당은 어떤 자산을 포함할지 밝히지 않은 이유로 상업적 민감성을 드러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동당은 정부에 들어간 이후에야 적절한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받은 자문에는 일부 국영기업이 왈탄기 조약과 관련 의무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퓨처펀드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는 질문에 노동당 재정담당 바보라 에드먼즈는 노동당이 얼마나 많은 정부 자산을 펀드에 투입할지에 달려있으며 아직 어떤 자산을 넣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기준 임대료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지만 웰링턴 같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이트인 트레이드미에 따르면 4월 전국 주간 중간 광고 임대료는 전월 대비 5달러 하락해 6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오타구의 임대료가 6.7%, 말보로는 8.2%, 혹스베이는 3.2% 상승했습니다. 반면 오클랜드는 변동이 없었고 웰링턴은 3.2% 하락했고 캔터베리는 1.8%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간 임대료는 여전히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주당 5달러 저렴하지만 트레이드미 대변인 케이시 와일드는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4월 임대 가능한 주택수는 지난해보다 5% 감소한 반면 수요는 8%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세입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이오버 브렌트가 3개월 연속 뉴질랜드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지역으로 기록됐으며 주간 중간 임대료는 670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클랜드는 660달러, 웰링턴은 600달러였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미국의 오커스 안보협력체계 검토 이후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정책 변화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커스는 호주, 영국, 미국 간 군사협력체계로 잠수함 기술 협력과 같은 고도의 군사기술 공유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닌 전략적 안보 문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인 비핵 정책과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고려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관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검토 결과와 향후 지역 안보 환경 변화가 뉴질랜드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참여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종 결정 지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업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적 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기후 책임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이 판단해 오던 책임 범위가 제한될 경우 향후 유사한 기후 관련 소송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논쟁은 단순한 법 개정 문제를 넘어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과 국제적 기준과의 적합성 문제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항 수정이나 적용 범위 조정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뉴질랜드에서 요금을 인상하면서 특히 농촌 지역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기존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해 대체 서비스 선택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들은 서비스 제품이 개선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요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가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일수록 위성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 디지털 비용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은 장기 계약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통신 시장 구조상 경쟁 부족 문제가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간 인터넷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강화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걸프 해역에 노후 유조선을 띄워놓고 부유식 저장거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민간단체 이란 핵무장 반대 연합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걸프 해역에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합 제품을 실은 유조선 39척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봉쇄 조치가 시행된 지난 4월 13일 이전 대비 빠르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동쪽 오만만에 있는 차바하르 항구 인근에서도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13척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인근에 정박한 선박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유럽 우주국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르그섬 주변 선박 정박 선박은 현재 20척으로 한 달 전에 6척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로 이란이 원유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노후 유조선들을 저장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년 넘게 운항 기록이 없던 30년 된 초대형 유조선 한 척도 지난 4월 말부터 걸프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에너지 분석업체 클레르에 따르면 현재 중동 지역 이란 유조선에 저장된 원유는 4,200만 배럴로 분쟁 시작 이후 65% 증가했습니다.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하르그섬 주변에서는 대규모 원유 유출 정황이 포착돼 이란이 원유를 방류하고 있다는 의심도 나옵니다. 파키스탄이 이란 전쟁 중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투기 비행대대와 방공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8,000명 규모의 병력을 전격 배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3명의 파키스탄 안보 당국자 및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이 지난달 초 중국과 공동 개발한 JF-17 전투기 약 16대로 구성된 비행대대를 사우디에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드론을 운영하는 2개 대대와 중국산 HQ-9 고고도 방송미사일 시스템도 함께 전격 인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우디에 배치된 모든 군사 장비와 운용은 파키스탄군 인력이 직접 담당하며 관련 비용은 사우디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사우디가 추가 공격을 받을 경우 즉각 지원이 가능한 실전 투입 역량을 갖춘 전투부대가 파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최근 이란 전쟁 과정에서 주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왔으며 수면 아래에서는 사우디와의 군사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했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 국방부와 외무부, 사우디 정부 공보실은 공식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방위협정의 세부 조항은 기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다만 양국 정부는 한쪽이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를 방어하기 위해 즉각 개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파병 내지 군사 고문단 파견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대규모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파키스탄은 이란 사우디 갈등의 핵심 중재자로 전면에 나서 미국과 이란 간의 6주간 휴전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오랜 기간 사우디에 군사훈련 및 자문 병력을 제공하며 안보를 지원해왔으며 사우디는 파키스탄이 경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보답하는 등 전통적인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유 석유 제품 스와프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일 양국이 에너지 안보 공조에 나선 것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경제산업성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우선 원유, 석유 제품 분야에서 어느 한쪽에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물량을 서로 융통하는 스와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원유 조달과 운송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주요 자원 생산 국가의 협상력과 물류 안정성을 함께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각각 세계 3위 EU의 액화천연 가스 수입국인 한일 양국은 LNG 수급 협력도 강화합니다. 지난 3월 14일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기업 JRA가 체결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력서를 발판 삼아 양국 정부는 LNG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터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80원 2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9원 0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71원 4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안미영, 아나운서 한우성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조은창,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라임타임 마운트로 스킬 도서관 안내입니다. 무료 프로그램 라임타임은 음악, 노래, 율동, 손가락 동요를 함께 즐기는 재미있고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18개월부터 3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까지 마운트로 스킬 라이브러리 546 마운트 알버트 로드 마운트 루스킬에서 있습니다. 무료 어린이 율동 동요 시간 아번데일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음악과 동요에 맞춰 신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무료이며 사전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26일 아번데일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자수클럽 안내입니다. 수지와 함께하는 무료 자수 수업에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본적인 자수기법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경험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환영합니다. 숙련된 자수 전문가든 이제 막 자수를 시작하는 분이든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늘, 가위, 실, 비즈는 가능하면 지참해 주세요. 일부 재료는 제공되지만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공휴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5월 29일 월요일 와이타켈의 센트럴 라이브러리 3 나타누이 스트리트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뜨개질반 안내입니다. 이 친근한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구를 사귀고 함께 뜨개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무료 차나 커피도 제공됩니다. 성인 동반 어린이는 오후 3시 이후에 뜨개질 강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스트 코스트베이 라이브러리 8 부트로드 브라운스베이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